많은 오해의 소지 그리고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려움이 없는 말씀이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중한 경계를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당부를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후회가 없고 반드시 감사로 결과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당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들을 볼 때 자신의 뜻이나 영광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앞섬으로 복이 아니라 진노를 이루고 형벌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수많은 거역과 형벌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왜 성경 속에 기록해 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에 대한 교훈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한 일들을 말한 다음에 바울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고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6절과 11절에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경계를 같이 듣고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면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읽고 들으면서도 같은 과정을 밟는다면 더욱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번성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특히 창조의 다섯째 날에 그의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음에도 그 진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고 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하면서도 쉽게 보는 것은 잘 되라고 심은 곡식은 정성을 들여도 잘 되지 않지만은 그것들 사이에 나는 잡초들은 돌보지 않아도 잘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1절에 먼저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인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들과 또 연이어지는 내용들과 더불어 보면 별로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범죄한 아담 후손에서 난 사람들임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낳은 가인의 후예들로 제사하지 않는 패역한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무드사엘은 라멕을, 다시 라멕은 두 아내를 통해서 야발 그리고 유발 형제를 낳고 또 두발 가인을 낳아서 적어도 일곱에서 여덟 대의 자식을 낳으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제사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나 법을 찾아볼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번성의 이야기 후에 이들의 이름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고 마는 이름들이 됩니다. 이후에 이 이름들은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보다 불신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빨리 왕성하고 이름을 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잘 아는 예를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육신의 큰아들이 이스마엘,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나이 차이가 한 14살 내지 15년 정도이지만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을 이야기 바로 앞에 25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형인 이스마엘은 벌써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우 길어야 15년 상관인데 이삭은 지금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 보는 대로 이스마엘은 열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2절 상반절에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서 뒤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판단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건입니다. 앞에 가인이 에녹에서 두발 가인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를 잃어버린 계보 대신에 아담에게 전혀 다른 후손들을 주시는데 창세기 4장 말미죠.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이름의 자식을 주셨죠. 셋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보상, 뭐 대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말은 아담과 같은 의미로 사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이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장에 넘어와서 계보를 기록하게 되면서 독특한 것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는 기록입니다. 특히 마지막 3절을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는데요. 꽃 같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인데 앞에서 거론한 4장 16절에서 24절의 이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두지 않으십니다. 좀 과격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극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는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잊혀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잊혀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들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계보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잊혀질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2절 하반절에 라는 기록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 없는 가인의 딸들에게 매혹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찾게 되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경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속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보이는 겉사람만을 꾸미는데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더 아름답게 꾸며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속에서도 그들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도함을 봅니다. 겉사람이 아름답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 너무 믿음의 사람들에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역시 바울은 같은 내용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2절 상반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하고 욕심내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는 당연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들의 경계해야 할 신앙의 교훈입니다. 모든 것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거짓으로라도 화려하게 또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나 바울의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에 당부하는 내용을 나타나는 것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그랬는데 바울도 꼭 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이죠.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의 가치는 세상 사람의 가치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의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사람들의 삶에 지향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성령을 몸속에 우리의 심장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 하반절에 하는 자세는 하나님과 역사와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순간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다시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이런 가치 속에 선택하는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의 결혼 문화도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도 근본적인 문제는 순간적이면서 즉흥적인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언제나 인생의 중대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 3절의 말씀도 상당히 어렵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된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는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어 자신의 영광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3절 상반절에 그랬죠. 결국 사람을 천하에서 멸하실 결정을 우회적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다면 죽을 수 없는 신령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조 시에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들은 사실 겉모양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의 형상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어야 참 영광이고 또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와 삶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영광을 영원까지 이끌어가는 귀중한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한번 죄를 범한 사람은 회복시켜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죄에 더 가깝고 죄에 익숙한 존재들이라는 데서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보다는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더 쉬움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는 겁니다. 결국 영육이 다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범죄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3절 중반절에 그랬는데 육적인 고깃덩어리가 더 쉽게 역할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고 아담만 해도 930년을 살았죠. 900년도를 넘기던 그들의 생애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3절 하반절에 한정된 육신의 삶으로 결정되고 맙니다. 지금도 아마 장수하는 사람들은 120살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연령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경계 때문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바울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의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쫓아 선택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이고 영원한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지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여부에 따라 각자의 선택과 함께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를 알고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 속에서는 불가능했지만 바로 앞에 우리가 인용을 한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과 함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중요한 의미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의 권면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절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4절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잠시 영화로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3절 상반절에 하신 선언 후에 있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은 땅의 홍수의 형벌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했는데요. 여기 네피림은 네필의 복수형입니다. 이 네필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벌목꾼. 벌목꾼이 뭐예요? 나무 베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무법자,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폭군 또는 장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존재들이 당시의 상황이나 낱말이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하늘의 존재, 즉 신령한 존재들은 아닌 것 같고 역시 하나님을 거절한 땅의 존재, 흙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난폭한 존재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홍수 후에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내용 속에서도 이 네피림이 언급되지만은 이것은 홍수 전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고 단순히 거인족, 아낙자손이라고 그랬죠.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거인족으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33절,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라는 내용들은 당시 그들의 보고 내용 속에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 다윗이 상대해서 싸웠던 골리앗 정도의 거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인을 보면 이전의 거인들은 사람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거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이언트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의 한계 속에서 수용이 가능한 그런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 진짜 네피림은 홍수 때 완전히 역사가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 4절의 내용은 하나의 내용일 수도 있고 두 개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는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같이 연결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식을 낳아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용사가 됐다 그랬다. 용사. 히브리어로 기뽀리라는 말입니다. 거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강한 또는 용사, 우두머리, 폭군, 빼어난, 전사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앞에서 언급한 비록 역사 속에 지워진 인물이긴 하지만은 4장 16절에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언급한 라멕, 야발, 유발, 두발가인 같은 유명한 사람들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 여자의 후손들이 그들의 후손이니까요. 문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3절 상반절에 하신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4절 중반들에 영적이지 못한 육신이 주도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으면 거기서 그런 일이 끝나야 되는데 이 경고를 듣고도 계속 일이 지속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그들은 용사랑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 하반절에 겉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이런 용사와 명성은 홍수로 인하여 영원히 이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영적이지 못해서 당장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런 일은 계속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가정 아래서 그들의 보이는 형통은 그대로 진정한 형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거꾸로 거스르는 어떤 일들의 형통이 영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으로 가게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좋은 것들과 영원한 영광을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용기가 그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안타까운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것들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당시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로 바뀔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을 영원히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이 되므로 그 선택이 영원한 영광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